데살로니가 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2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교정하는 말씀 1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교정하는 말씀을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해 교정된 잘못된 관념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편적이기 때문에 바울의 교정하는 말씀은 그것이 처음 쓰였을 때만큼이나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2장 12절까지를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기 전에 나는 주님의 오심에 관한 다른 학파의 가르침에 대해 간략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새 학파의 가르침.
분명한 이단적인 가르침 외에도 근본적인 믿는 이들 가운데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믿는 이들의 휴거에 관한 주요 새 학파가 있습니다. 이들 학파 중 하나는 환난전 학파라 불립니다. 이것은 주 예수의 오심이 대환난 이전에 발생할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예언의 연구에 있어서 전문 용어입니다. 그것은 교회 시대의 끝부분에 있는 일정 기간을 가리킵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는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된 70일의 마지막인 7년의 기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70일의를 말합니다. 처음에 7일의가 있고 다음에 62일의가 있으며 그 후 긴 간격 후에 마지막 일의인 마지막 7년이 있습니다. 이 7년 바로 직전에 능력을 가진 사람,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불법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예언에 의하면 이 능력 있는 사람은 로마 제국을 재건할 것이며 그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될 것입니다. 그 후에 불법의 사람, 적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더불어 언약, 즉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이 계약은 7년 동안 지속되기로 결정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너무 능력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두려워할 것이며 그들의 종교적인 실행에 관해 그가 그들을 핍박할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그와 협정을 체결하게 되고 그 협정에서 그는 그들의 예배의 자유를 그들과 약속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협정을 매우 즐거워하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자유롭게 경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반 후, 교회 시대의 마지막 7년의 중간에 불법의 사람은 유대인과 세운 그의 협정을 파괴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 7년은 두 기간, 즉 각각 3년 반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두 번째의 3년 반 동안을 42달 혹은 1260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성경 연구로부터 우리는 마지막 3년 반이 대환난의 기간이 될 것임을 강하고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환난이 마지막 이래의 두 번째 절반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1260일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많은 교사들은 주님의 오심이 대환난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난을 말할 때 항상 7년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이해에 의하면 다니엘의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회가 모두 대환난의 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대환난 전에, 즉 이 시대의 마지막 7년 전에 믿는 이들을 휴거시키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래서 이 학파의 가르침을 환난전 학파라 부릅니다. 두 번째 학파는 환난 후 학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환난 후에 오실 것이라고 가르치는 학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환난 후에 오실 것이라고 가르치는 이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위한 강한 근거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사용합니다. 이 학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대환난 바로 끝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르침을 환난 후 학파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학파, 즉 펜버나 가데시나 펜톤과 같은 성경교사로 대표되는 이들은 환난 전이나 환난 후 학파에 있는 자들보다 더 상세한 방법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 세 번째 학파에 있는 자들은 환난 전 학파나 환난 후 학파가 완전히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들 학파는 각각 부분적으로 정확할 뿐입니다. 처음 두 학파가 오직 주요 도로만을 보여주는 어떤 도시 지도에 비할 수 있다면 세 번째 학파의 가르침은 주요 도로뿐 아니라 작은 거리와 골목과 샛길까지도 보여주는 지도에 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학파에 있는 이들의 가르침은 더 상세하고 더 정확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학파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는 아마도 마지막 7년 중간에 조금 직전에 시작되어 거의 이 기간 끝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3층 천에 있는 보좌를 떠나 구름에 가려져 공중에 강림하시어 약 3년 반 동안을 그곳에 머무실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몇몇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사내 아이는 적 그리스도가 유대교와 천주교를 포함한 각종 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모든 경배의 대상 위에 자신을 높이려고 하기 직전에 휴거될 것입니다. 사내 아이는 공중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될 것입니다. 더욱이 계시록 14장에 의하면 14만 4천 명도 첫 열매로서 이 기간 중에, 즉 마지막 7년의 두 번째 절반 전에 휴거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을 계시록 12장에 있는 산의 아이와 동일하게 여기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이기는 자들의 다른 두 무리입니다. 산의 아이와 14만 4천은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될 것입니다. 그때의 주님은 그분의 파루시아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산의 아이와 14만 4천도 그분과 함께 강림할 것이 확실하다고 추측됩니다. 그 후 7년의 끝부분에 주 예수님은 땅으로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은 이것을 언급합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에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강림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루시아, 곧 임재입니다. 주님의 파루시아에 나타남은 불법한 자, 즉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인 마지막 7년의 끝부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과 우리의 휴거.
이제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 절 한 절 살펴봅시다. 1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모임에 관하여 라고 말합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강림은 파루시아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이 구절에서 다루어집니다. 즉 주님의 파루시아와 우리가 그분께로 모이는 것, 곧 휴거입니다. 주님의 파루시아는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마지막 1회의 두 번째 절반, 즉 이 시대의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일어나게 될 대환난 때에 3층 천에서 공중으로 그분이 내려오시는 것으로 시작하여 나타남, 즉 그분의 파루시아의 나타남으로 끝날 것입니다. 주님의 파루시아 동안에 믿는 이들의 대부분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 위해 휴거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있는 주의 날은 문맥에 의하면 주님의 파루시아, 곧 강림하심의 기간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때의 대부분의 믿는 이들의 휴거가 발생할 것입니다. 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기간 전에 적 그리스도가 대환난 동안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주님의 강림하심, 곧 파루시아와 대다수 믿는 이들의 휴거는 대환난 전에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동하거나 놀라지 않음.
2절은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생각 안에서 요동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라고 합니다. 다비에 의하면 생각 안에서는 경고하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는 이들이 주님의 오심과 휴거에 관하여 생각 안에서 요동하거나 놀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영으로라는 어구는 거룩한 계시의 권위를 갖고 선포하는 말하는 영인 채 가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주님의 오심에 관해 말할 수 있는 영을 가졌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의 말을 급히 듣지 말라고 믿는 이들을 경고합니다. 그는 또한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도 요동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아마 어떤 이가 사도 바울의 이름을 사용하여 편지를 거짓으로 썼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누구든지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가까웠다고 말하거든 그를 믿지 말라. 요동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배도와 불법의 사람.
3절은 누구든지 너희를 어떻게 해서든 속이지 않게 하라. 그것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속이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미혹하다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는 거짓된 인상을 줄 뿐 아니라 실제로 미혹으로 인도합니다. 3절에 있는 대명사, 그것은 주님의 오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이날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기 전에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배도는 성경에 계시된 것과 같은 하나님의 경륜의 바른 길에서 멀리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분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의 첩경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커다란 배도가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어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신약의 정로로부터 떠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절은 또한 주님의 날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을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 저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 7장 20절, 21절, 24절부터 26절까지, 8장 9절부터 12절까지, 23절부터 25절까지, 9장 27절, 11장 36절, 37절, 계시록 13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진리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율법을 바꾸며 많은 것들을 엄청난 정도까지 파괴시키고 부패시키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사람을 속이는 불법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최고도로 그를 멸망시킬 것이며 따라서 그는 멸망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3절은 주님의 강림하심이 환난을 앞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또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한 가지 일, 곧 배도와 한 인격, 곧 저 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배도가 있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나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선포하는 어떤 자에 의해서도 요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도가 일어나야 하며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저 그리스도는 대환난 동안에 완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환난 전이 아닌 환난 후가 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환난 후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환난 후 학파를 따르는 자들에 의해 사용됩니다. 형제회 중에서 환난 전 학파에 인도하는 교사는 다비였습니다. 다비는 말씀에 뛰어난 교사였으며 우리는 그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 전에 관한 그의 가르침은 따르지 않습니다. 환난 후 학파가 더 정확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다비의 가르침에는 너무나 억측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휴거되었으며 이 휴거는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한다는 하나의 표본이라고 말합니다. 다비의 관념에 의하면 환난은 계시록 4장에서 시작됩니다. 다비는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교회를 대표하며 그의 휴거는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다비는 추리와 억측이 심했습니다. 벤자민 뉴턴은 다비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바울이 주님의 오심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즉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이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환난 후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환난 전 학파를 고수하는 자들이나 환난 후 학파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 주님의 파루시아에 관한 완전한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파루시아의 한 면만을 본 자들은 환난 전에 오심을 가르치고 다른 방면을 본 자들은 환난 후에 오심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파루시아를 상고하기 때문에 환난 전이나 환난 후 학파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적 그리스도.
4절에서 바울은 적 그리스도에 대해 더 묘사합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것은 다니엘서 11장 36절과 37절에 있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합니다. 이것은 다니엘 9장 27절에 예언된 대로 마지막 이래의 중간에 발생할 것입니다. 4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성전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4절은 하나님의 성전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재건될 것을 암시합니다. 성전은 19세기 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스스로 앉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재건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다시금 형성되었으며 예루살렘 도시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아직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깊은 속에서 성전의 재건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성전이 다니엘의 예언에 따라 재건될 때 적 그리스도는 자신을 그곳에 앉힐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비록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과 단지 3주밖에 같이 있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이에 관해 말했습니다.
불법의 비밀.
6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이 구절은 어떤 능력이 불법의 사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막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의 때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정한 때, 즉 다니엘 9장 27절과 7장 24절부터 26절까지, 계시록 13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예언된 대로 71회의 마지막이 될 때를 가리킵니다. 7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가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라고 합니다. 적 그리스도를 특징짓게 될 불법은 이미 이 시대에서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나라들과 인간 사회에서 역사하는 불법의 비밀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불법의 경향은 우세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불법의 총체가 될 것입니다. 불법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무제한의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법적인 사람은 무제한의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법으로 제한받기 때문입니다. 법이 없이 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들 좋은 대로 무엇이든 하는 자들만이 매우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히틀러는 불법의 한 예로서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라는 말은 아마도 막고 있는 요소가 옮겨지리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비록 불법의 비밀이 이미 역사하였으나 이 불법은 현재 억제당하며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억제자가 치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언으로부터 어느 날 억제하는 요소가 옮겨질 때 적 그리스도는 억제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조차도 법에 의해 제한을 받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그가 좋은 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법의 제한이 없어진다면 능력 있는 자는 불법한 자가 되어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 나라의 통치자는 비상한 능력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불법은 역사하고 있지만 억제하는 요소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억제하는 요소 때문에 아무도 불법적이 될 수 없고 그렇게 능력이 있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억제하는 요소가 치워질 때 어떤 자가 일어나 불법적이 되어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때에 그는 이상하리만큼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8절은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주님의 오심이 공개적으로 되기 전에는 감추어진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의 오심이 일정 기간을 수반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비밀리에 간직되었다가 공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
9절에서 바울은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적 그리스도의 오미 사탄의 역사에 따른 것임을 계시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그처럼 불법적인 이유는 그가 사탄의 역사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자극으로 인해 그는 극히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함께합니다. 사람을 속이기 위한 사탄의 전 역사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인 것처럼 전체로 거짓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는 계시록 1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속이는 표적과 기사에 의해 속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표적 가운데 하나는 우상, 즉 생명이 없는 적 그리스도의 형상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
10절은 계속하여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속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라고 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구원받게 할 의도로 그들에게 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실, 즉 잘못 인도하는 활동적인 능력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그들로 거짓을 믿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이들은 선의 기쁨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배척하는 멸망하는 죄인들은 불법의 기쁨을 갖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 분명해져야 하며 그에 대한 생소한 가르침에 의해 흔들리거나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같은 사탕발림의 가르침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과 우리가 주님께로 모이는 것에 대한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듣지 마십시오. 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간략하지만 매우 건전하며 분명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마태복음과 계시록의 라이프 스터디를 더 상세하게 읽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오심에 대해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산의 아이가 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거나 14만 4천 명 중에 있거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대로 살아서 휴거되는 자들이 되기 위해 주님의 요구에 상응하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깨어 예비하고 있는 믿는 이들은 환난 전에 휴거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있지 않고 예비되지 않은 자들은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